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주장하셔서 잘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누가복음의 내용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내용이라 저희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수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하는 내용하고 지금 여기 누가복음을 보는 내용을 이렇게 합쳐서 이해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서서부터 뭐 지금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이나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교회에 명령하시고 하는 모든 내용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중간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즉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제 끝난다. 근데 그 교회 시대의 그 마지막에 아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마지막에 그런 어려운 일들은 그 교회 시대 전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내려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먼저 잡고 특별히 우리가 보는 그 하나님의 예언, 뭐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아니면 그 이상들,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을 미리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요한계시록도 쓰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읽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 시대는 왕국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시대라는 것. 즉 요한계시록의 천년 왕국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 임했다는 말은 세상은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즉 여러분이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세상이 가다가 끝나고 천국이 남는 거죠. 천국만 계속되는 거지 세상은 끝나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왔다는 거는 지금 세상도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듯이 세상이 끝나는 것도 두 단계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벌써 천국이 임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즉 그 말은 이 교회 시대, 이 천년 왕국 시대는 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또 7년 환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환란이 세상에서는 환란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환란이 또 환란이지만 그러나 또 복이 되죠. 왜?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라나게 하는 그 내용이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며 살았기 때문에 즉 더 참 좋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닮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사셨으면 그분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면 우리 삶도 고난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고난을 좋게 보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엄청 좋은 걸로 그렇게 저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만 좋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진짜 그건 심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제 고난이 이제 복으로 바뀌는 거죠. 왜? 예수님의 삶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왕국 시대라고도 가르치고 또 세상은 지나가는 시대라고 가르치고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 시대라고 가르치고 즉 7년 환란의 시대라고 가르치고 또 교회의 시대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성경이 이 시대의 현실을 증거할 때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도 그 내용이 다 뭐예요? 교회 시대 내용이에요. 뭐 일곱 개 인의 심판, 그 교회 시대 처음부터 끝까지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일곱 개로 나눠서 점점 강해지고 점점 세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 다루는 시대는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이걸 성경이 보여주냐, 즉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보여주면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관점에서 또 보여주시면 아 이게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이 은혜 받으며 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즉 이 성경이 이 교회 시대를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런 일곱 개 인이라 했을 때는 완전 심판의 관점이죠. 교회가 그걸 겪어야죠. 그런데 또 천국 관점에서 이 천국의 그 백성들의 관점을 보여주면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장은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과 저도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여줄 때는 이 시대가 또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이게 다 같은 시대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진짜 막 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관점에서 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정말 은혜 주시는 관점으로 또 본다면 이런 내용이 아니겠죠. 그러나 다 같은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도 일어나니까. 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 재림 때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이 두 단계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심판이 내려지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궁극적인 마지막 심판으로 다 모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서부터 그 현실을 예표 수준에서 또 예언을 통해 많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또 그거를 우리가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구약만 가지고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그 궁극적인 마지막 심판이 벌써 이루어졌죠. 왜?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심판은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된 그 마지막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일어났어요, 한 면에서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기 때문에 또 아직 기다려야 되는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왔단 말이에요, 이 교회 시대에. 시작서부터 교회가 끝나는 그 시대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는 계속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심판이. 이제 완전히 궁극적인 마지막 심판으로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뭘 예비하고 있느냐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저도 주석을 많이 읽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근데 저희는 뭐 하도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이 현실을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더 빨리 오는데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지금 다 일치하게 풀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뭐 엉망이 돼버립니다. 어느 구절을 다루더라도 일치하게 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 메시지. 하나님의 이 심판. 구약에서는 이제 마지막이 오면 내려지는 걸로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지막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구약에서는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구약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가는 다 나와요. 그리고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구약에서도 예표 수준에서 그런 심판이 이스라엘한테 내려져요. 이따가도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여기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쫓겨나던 그때랑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표 수준에서도 보여주셨어요. 이런 게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이제 또 보여져요. 그러나 이제 완전하게 궁극적으로 보여질 때는 예수님 재림이에요. 스바냐 1장 14절서부터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 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제 그날이 임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한 소리를 하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지금 마지막이 와서. 아 그러면 확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빈정됩니다. 하나님한테. 얼마나 못된 인간들인지 말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날이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신약에 나오는 예언들, 특히 오늘 보는 그 예언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예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같이 이상들, 이런 거를 읽을 때는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구약의 용어로 항상 보면 구약의 용어로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읽어보시면 이 구약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즉 구약에 가서 비슷한 구절을 수도 없이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해야죠. 왜? 구약에서 이렇게 같은 말을 해주신 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즉 구약의 용어를 쓰시면서 미래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게 돼버려요. 그 요한계시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한 사건에다가 국한시켜버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언이나 이상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 구약 용어를 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표현되지만 이제 교회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의 현실이 육체적인 현실만이 아니라 즉 그런 예언의 땅 육체적으로 딱 맞는 그런 현실만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경우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용어로 이스라엘이 막 지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그 육체적인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를 이제 있죠. 그러나 더 많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에 가짜 선생들이 들어와서 가짜 가르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지금 구약에서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구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학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예언 속에 나오는 이방인은 구약적 표현이기에 안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예언에서의 이방인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코리안으로서 이방인이라 이런 말보다는 안 믿는 사람을 왜 구약적 용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참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제 신학에 오면 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요. 유대인입니까? 그러면 100% 아니래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유대인인데 왜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그 다음에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겉으로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속의 유대인. 즉 여러분과 제가 코리안이지만 참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예언이나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9장 얼마 되지 않았는데 19장이면 두 장 앞인데 꽤 오래됐죠. 시간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서 이미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서부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슷하게 말씀해준 구약의 구절들이 수도 없어요. 이사야서 29장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지금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즉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죄 때문에 뭘 사용했어요 주로? 그 주위 나라들의 군대들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근데 육체적인 공격이라기보다, 왜 육체적인 공격도 많았죠 옛날에. 또 지금도 어느 나라에 가면은 육체적인 공격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공격이 더 크죠. 지금도 이런 가짜, 지금 이 말씀 진리가 아닌 가짜를 갖고 들어와서 진리를 멸하려고 하잖아요. 열왕기상 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물을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복종하여 그를 숭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아모스 3장 1절과 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죄를 졌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뭐 수도 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순종을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한테 오는 이런 고난은 심판으로 얘기를 안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완전히 순종하시고 완전히 살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아모스 3장 1절과 2절. 이건 읽었죠. 미가서 3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이스라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과 같게 되리라. 여기 지금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곧 이제 점령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잠깐 좀 약간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군대가 에워싼다. 이게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여기 두루 다님에 여리고 성 둘레를 7일 동안 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군대가 에워싸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지만 그게 무슨 내용인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서 이제 망하게 하는 모습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사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 성 사건도. 21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망하는 것인데 즉 마지막 심판의 현실을 미리 보는 것인데 구약의 질서가 끝나는 거예요. 즉 세상이 망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완전히 망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그 내용은 쉬워요. 심판이 내려지니 성내에 있는 자들은 빨리 나가고 밖에 있는 자들은 들어오지 말라. 다 도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또 생각나죠. 창세기 19장 11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롯에게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도망하라. 나와라. 어디서? 이 세상에서. 죄에서. 도망을 하란 말이에요, 지금. 저 언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을 지금 멸망시킬지 모르는데. 지금 그들과 함께 그들 사는 대로 따라서 그렇게 살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긴급한 얘기인지 사람들이 이게 잘 와 닿질 않습니다. 뭐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야,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언제 온다는 거냐? 이따위로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오늘 올까? 어떻게 하세요, 오실지? 빨리 도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살고 있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벌써 나왔잖아요. 지금 나와서 천국에 지금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자꾸 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지금 롯에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뭐 어떻게 세상 이게, 너무 갖고 싶고 또 너무 아깝잖아. 이게 문제입니다. 뭐가 아까워요, 아깝게. 다 불에 타 없어질 건데. 예레미야 49장 8절. 드단 거미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에스겔서 7장 16절에도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며 다 각기 자기 죄악 가닥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 즉 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하신 것은 구약서부터 하나님이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예수님께서 새로운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신 게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아야죠. 이게 마지막이 온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오실지 내일 밤 오실지 모르게 해놓으신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이 온 걸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언젠지 몰라요. 궁극적인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려지며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22절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 어떤 날이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즉 구약서부터 말씀해 주신 모든 심판의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게 좋은 날이 아니죠. 그러나 형벌의 날 각도에서 그날을 보게 되면 무시무시한 날인데, 예수님 재림에서 믿는 사람들을 모으는 각도에서 그날을 보게 되면 이건 우리한테 엄청 좋은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날에 일어나는 거지만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지금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심판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내용들이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이 아니죠. 그러나 사실은 또 좋은 내용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가 주어지면서 내려지면 이건 구원이거든요. 즉 내가 한 도시로 나를 표현을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완전히 멸망시킨 거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거 아니에요? 나도 망한 거예요. 나한테는 망한 게 좋은 일이 된 거죠. 오히려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어려워서 뭐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에요. 그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그날은 아직 기다려야 되죠. 예레미야 26장 4절부터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무너진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에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라. 예레미야 5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귀계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목사들은 거짓을 가르치며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그런데 교인들은 그걸 좋아해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게 그런 교회 교인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가짜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가서 좀 어떻게 데려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와요. 아니, 좋은데 왜 와요? 여러분 생각에나 저런 데를 어떻게 다녀 그러지? 아, 그 사람들은 좋은데. 이 마지막 형벌의 날도 같은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실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결국 안 믿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냐? 다 교회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죠.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심판은 언제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눈에 보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죽을 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지금 구약의 마지막, 구약의 심판이 어디에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구약의 교회 아니에요. 성전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마지막 심판은 어디부터 떨어질 것 같으세요? 교회예요. 하나님이 패턴을 그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회개할 때입니다. 정말 회개할 때입니다. 이제 23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어떻게 되는 날이냐?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서 기쁨이 주어진 상태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의 상태가 저주의 상태가 됩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은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즉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 예수님 뭐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근데 너희가 어찌 그날을 사모하느냐 그러고 계시면 이거 어떡합니까?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즉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도 제대로 못 깨달아 회개도 없으면서 뭐 하나님께서 오시면 자기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의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확실한 이 certainty가 있으려면 정말 참으로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그럼 회개한다는 거는 그런 짓을 이제 안 하려는 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는 회개는 더 하는데 근데 또 죄는 또 저 더. 근데 회개는 더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는 아예 없는데 그런데 그런 짓은 안 해. 누가 더 나은 거예요? 마지막 날 쪽에서 보면 회개하는 자가 난 거예요. 왜 어차피 회개를 안 하면서 뭐 그런 짓은 안 한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다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세상 수준에서 비교할 때 아, 나는 저 짓은 안 해. 뭘 안 해? 안 하긴. 하나님은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 한대. 이게 바로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도 그러고 있으면 이거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안 하세요 정말 여러분은? 그런 게 어딨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해도 살인을 했다는데. 근데 안 했대 나는. 살인을 내가 언제 했어? 아 그래 계속 그러고 계세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또 하죠. 그러나 또 회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6장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우브라데 하숙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므로다. 그리고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스가랴 7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는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에 이 땅이 항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구약에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밟히리라. 이게 여러분 구약에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예레미야 2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게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갖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혀가고 죽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성전은 무너지고. 그러면 우선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런 예언이 70년 AD에 예루살렘이 죄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완전하게 멸망하죠. 이방인들에게 밟힙니다. 그 로마 군들의 티투스 장군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걸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미리 잠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해할 것이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이해하세요. 이런 모든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 예수님 삶에 참여되도록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삶에 내가 참여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먼저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셔야 돼요. 시편 22편 16절 메시아 시편인데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도 지금 개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십자가에서 이 수족이 찔리는 거 그대로 나오죠. 시편에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대들에게 둘러싸여 잡히십니다. 즉 예수님이 참 예루살렘, 참 성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여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20절에서 24절에 읽은 내용들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즉 이런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하는 내용도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 성경 어느 내용도 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걸 먼저 깨달으시지 못하시면 성경 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할 때 어느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엄청난 책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가 되는 거. 지금 몇십 년 설교했는데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가서 주석 읽어보세요. 예수님으로 이렇게 끝내는 거 있나? 지금 예수님께서 둘러싸여 잡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멸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는 날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하게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근데 예수님이 받으시잖아요. 우리 위에 사로잡혀 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체포돼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니라. 우리 예수님 체포당하고 끌려가서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참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완전하게 짓밟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심판을 우리 대신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그 예수님 삶에 참여하라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은혜와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한테는. 우리도 이 세상에 에워싸이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 별게 다 에워싸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만 사람만이 아니에요. 상황도 그렇고 뭐 돈이 없어서 에워싸이고 뭐가 없어 에워싸이고 에워싸이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현실은 더 이상 심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에스겔서 38장 지난번에 봤죠? 이 요한계시록의 짐승과 같은 인물, 곡이라는 인물이 그 왕이 많은 국가들의 군대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사방으로 에워싸서 공격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진의 사랑하신 성을 두루매 에워싸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했다.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걸로 인하여 에워싸이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에워싸는 사탄의 세력이 심판을 받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둘러싸임을 당하고 살지만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 죽인 것에 몸에 짊어짐은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해를 하세요. 우리도 맨날 에워싸이는 삶이에요. 그러나 에워싸이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 삶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그 비슷한 모습의 그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복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적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목적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에워싸임을 당해도 에워싸이는 게 아닌데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참으로 에워싸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십니다. 시편 125편 1절서부터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에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그래서 이제 그 악한 그 인간, 즉 사탄도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죄에 빠진 천사죠. 사탄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시는 현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고난입니다. 어쩔 때는 야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그런 고난. 그러나 최고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죄죠. 그 우린 도망했잖아요. 어디로 도망했어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계속 도망하는 거예요. 왜? 죄에서부터 나오라고 하시니까. 거기 어떻게 가요? 그래 뭐 주일날 뭐 어떻게 뭐 하자 뭐 사 먹자. 아 도망해야죠 저는.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그 도망하는 거예요. 누가 아 오늘 파티한다 왜? 아 슈퍼볼 같이 보자. 도망해야죠. 도망하라는데. 왜 이제 거기에 엄청 심판이 뻗어 지금 하나님께서 퍼부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대놓고 거역하는 이거는요 진짜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어야지. 아예 그냥 내놓고도 그냥 안 들어버리고도 껐떡없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은 뭐 낮잠 주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회개하게끔 만드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하세요. 이제 교회는 세상에게 밟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청량이 안 됐다는 말은 믿는 사람이 아니죠. 왜?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42달 동안, 즉 3년 반 동안, 즉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즉 우리가 공부한 대로 교회 시대 동안 교회를 짓밟습니다. 근데 교회는 짓밟히기가 싫어서 벨짓을 다해서라도 성공을 해서 세상에서도 입이 쫙 벌어지게 엄청 성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도 오 짓밟아 안 짓밟아요. 어차피 세상이 돼버린 거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깨달으세요. 제가 몇 년이 남았는지 몰라도 계속 떠들다 가는 건데 뭐 어떻게 해요? 뭐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야지. 고난, 심판의 모습이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고난에 참여할수록 기뻐하라 그러시잖아요. 왜?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너희가 크게 기뻐하게 하려고. 즉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같이 하십니다.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이제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에워싸도 결코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 에워싼 세상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놨잖아요. 저희 누가복음 시작할 때 처음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 받는 듯한 모습이 오히려 심판이 안 받는 거고 다 뒤집어졌어요. 세상에서 잘 된다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고 그런다고 복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 더 받은 거라니까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안 믿으려는 거지.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예, 이 교회를 죽이려고 이제 애워싸고 애워싸겠지만 결국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애워싸인 우리의 영원한 영적 천국적 현실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이루셨는가 똑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현실 안에서 어떠한 복을 받으며 어떠한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저희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